20살에 만나서 60년을 해로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 60주년이니 잔치를 크게 열어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부부는 마다했어요. 대신 하루 여행을 다녀오시겠다는 겁니다. 두 분이 향한 곳은 고향 읍내에 있는 작은 사진관이었습니다. 살짝 화장을 하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사진사가 묻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답합니다. 사진사 양반, 우린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리고 주름살은 절대 수정하지 마시구려. 이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 세월이 흐를수록 값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평생 간직하고 싶으세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김광석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10월 29일 EBS FM 토요 이문화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이끌어주시는 분 얼른 소개해드릴게요. 우리에게 늘 환한 웃음을 선사해주는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정미 씨는 이것만은 평생 간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네. 유쾌함입니다. 네, 저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란 존재에 대한 벽이나 이런 걸 좀 허물게 하는 그런 네. 제일 큰 매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정미 씨가 옆에 있으면 엔돌핀이 막 퐁퐁 솟아올라서 제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거 없어지면 안 되죠.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구영이 아나운서는 혹시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지고 싶은?
글쎄요.
이름은 안 되겠다 하는 거 있어요?
공부 많이 하면은 왜 뇌에 주름이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앞서서 이제 얼굴 주름 얘기했는데 저는 얼굴 주름은 조금 no thank you.
뇌주름은?
하지만 뇌주름은 환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쉬지 않고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 좋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권 가족 여러분 또 매주 우리 인문학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 나누니까 이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정미 씨랑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류가 남긴 보물 세계 유산의 품 속으로 좀 푹 안겨보려고 해요.
네, 오늘 시간은요. 초중고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
네.
어서 자녀분들 부르셔가지고요. 아니에요. 청취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예.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책 왜 세계유산일까 초등학생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책이에요. 쉽고 재미있고
너무 재밌어요.
유익하고 네. 늘 뭐 초등학생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제가 100% 보장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분들 함께 부르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죠. 오늘은 왜 세계유산일까라는 책 함께 쓰신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국립무형유산원의 강경환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멀리 전주에서 올라오셨네요.
예, 전주에서 왔습니다.
네, 네. 너무 멀진 않던가요? 얼마나 걸리죠?
KTX가 있어서요. 뭐 네.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살짝 들어볼까요?
네, 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대청에서 설립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그 전승자라고 해서 인간문화재분들 또 인간문화재분 밑에서 도제교육을 받으신 여러 이수자 선생님들을 네. 포함해 이분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지키고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보호와 진흥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국민들이 또 우리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다양한 여러 무형문화재와 관련되는 지역의 기관들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치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주천 넘으면 바로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네.
전주에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정말 가고 싶네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관련된 공부와 일을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강경화 원장에 대해서 정미 씨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그럴까요? 현재 국립무형유산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강경환 원장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에서 문화재 보존학 석사, 그리고 모건대학교에서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방안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네.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일을 했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공식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정회원이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이야기, 왜 세계유산일까 등 있고, 번역하신 책으로는 문화유산의 보존 등이 있습니다.
네, 문화유산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조유진 보고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또 조유진 보고관의 뒷조사를 그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를 졸업한 이후 문화재청에서 약 10년 동안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교류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네.
조선왕릉, 남한산성,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주로 세계유산 등재와 관리에 관한 일을 했고요.
네.
2005년부터 꾸준히 세계유산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총회의 보고관을 거쳐 올해 201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보고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볼 책인 왜 세계유산일까의 공동 저자이시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고 한국인으로는 첫 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보고관 직책을 맡고 계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보고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네.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이 주목을 받는 게 세계유산을 새롭게 등재를 시키고 아니면은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이 보존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네.
그거 이외에도 사실 지금 1,000건이 넘는 세계유산들의 보존관리 현황을 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 뭐 네네.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좀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국가들이 제시한 의견 들을 결정문의 형태로 이제 써서 서류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정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조정하는 게 보고관의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책도 함께 내셨는데 요즘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요새는 제가 세계유산학으로 지금 네. 박사과정 중에 있어서 네.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건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이 조직도는 어떻게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뭐 따로 뭐 우면산에 있는 EBS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렇게 위치가 있는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요. 기본적으로는 정부 간 위원회예요. 그래서 각국의 정부가 자기 나라에서 문화재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 내지는 전문가들을 대표단으로 꾸려서 이제 파견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회의 기구이고요.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1년 365일 이행하는 기관이 유네스코에 있는 세계유산 센터라는 또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정 조직에서 그 일들을 맡아서 합니다.
네. 조직원이시구나.
아니.
네, EBSFM 토요일 문화콘서트 오늘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강경환 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조유진 보고관과 함께 세계유산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1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무엇인지, 전 세계에 어떤 유산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큰 그림부터 그려봐야 될 텐데요. 현재 세계유산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 건가요?
네, 세계유산은 지금 현재 올해까지 등재된 유산들이 총 1,052건입니다.
네, 1,000건이 넘네요.
예, 그중에서 문화유산이 814건, 그리고 자연유산이 203건, 그리고 복합유산은 35건입니다.
복합유산이라면 문화유산하고 자연유산이 결합이 된 건가요?
예, 같은 구역 안에 문화적인 등재 기준도 충족을 하고 자연적인 등재 기준도 같이 충족을 하고 있는 유산을 복합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12건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네.
문화유산 11건, 그리고 자연유산이 1건 있습니다.
네.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이게 좀 어려운데 이걸 줄여서 세계유산협약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1972년 이 협약이 생기기까지 특별한 사건이 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어떤 점이 있었나요?
예, 이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네. 이 세계가 공동으로 보호하는 인류 보편적 유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8세기 유럽에서 이러한 단순히 어떤 국가나 지역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공동으로 보호해야 되는 유산의 개념이 태동이 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1907년에 전시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이 개념 자체가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되는 유산이라는 개념이 발전되게 되었고요. 그 네.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후속 처리를 위해서 유엔이 생기고 또 유네스코가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S1 하이댐이 이제 건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나일강 하류에다 이제 전력 생산이라든지 또 나일강 자체가 자주 범람을 해서 그렇죠. 홍수가 일어나기 예.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댐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댐이 건설이 되면은 아부신벨이라든지 많은 이집트의 문명의 유적들이
잠기게
수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의 이집트 정부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각 국가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아부신벨 유적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아부신벨 유적을 레고 조립하듯이 일정 네. 크기의 규모로 석재를 띄어서 보다 수몰되지 않는 지역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함께 공동으로 유네스코가 참여해서 또 여러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세계적인 유산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어떤 운동을 통해서 단순히 지역이나 국가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유산이라는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요.
네.
이와 함께 미국의 역할도 있습니다. 미국이 국립공원을 최초로 만든 나라입니다. 1872년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처음 국립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것이 100년 되는 해에 이러한 어떤 문화와 자연이 복합된 그런 유산들을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보자는 것들을 제안하게 되고요.
네.
그러한 노력들이 함께 결합이 돼서 1972년에 세계유산보호협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그 이집트의 아부신벨 신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왜 세계유산일까 이 책을 보면은 사진 자료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 작업이 말씀은 쉽게 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작업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부신벨 신전 구하기 운동에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면서 바로 세계유산협약이 마련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지정된 세계유산은 과연 무엇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보고원님.
네. 네. 그렇게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협약을 채택을 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공동의 유산을 좀 보호를 해보자라는 취지에는 많이들 동감을 했는데 그걸
네.
구체적으로 이제 틀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유산들이 있는데 그런 유산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려움에 처했다고 모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보호해야 될 유산들을 좀 목록화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네.
세계유산 목록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72년에 협약이 채택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여러 가지 운영 방안들을 만들고 그리고서 1978년부터 세계유산을 처음으로 등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래서 1978년에 12건의 유산이 처음으로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네.
그 중에서는 뭐 폴란드의 비엘리츠카 소금광산이라든가 아니면 세네갈에서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갇혀 있었던 노예들의 한이 서린 그런 고래섬
네.
그리고 아까 국립공원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메사베르데 국립공원 그리고 독일의 아헨 성당이라든가 에티오피아의 시미엔 국립공원 이런 유산들이 78년에 가장 첫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네.
그 중에서는 폴란드의 크라쿠프 역사도시 지구도 있는데 이 폴란드 크라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세계유산 위원회를 개최를 할 개최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1978년에 첫 번째로 지정이 12건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바로 흑인 노예들의 한이 서린 고래섬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아프리카 세네갈에 있는 고래섬은 과연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 곳인지 이 내용을 남정미 씨의 책 낭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5세기 말부터 유럽의 상인들은 물품을 배에 가득 싣고 아프리카로 와서 팔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사서 배에 태운 뒤 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농장이나 광산 주인들에게 노예를 팔고서는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다시 사서 유럽으로 돌아왔죠. 이것이 바로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노예 무역의 삼각 항로입니다. 노예 무역으로 팔려간 흑인은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열악한 환경의 노예선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20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노예 무역이 이루어졌던 여러 곳 중에 하나가 세네갈에 위치한 고래섬인데요. 아프리카 곳곳에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래섬에 갇혀 있다가 아메리카로 가는 배에 실렸습니다. 이런 일은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계속되었어요. 노예 상인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지내는 반면 노예들은 한 사람이 눕기에도 좁은 지하 방 한 칸에 20여 명이 갇혀 지냈습니다.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목과 팔을 쇠사슬로 묶고 쇠구슬까지 달았습니다. 상어의 밥으로 바다에 던져지기 전까지는 고래섬을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또 배를 타고 팔려나간 노예는 아프리카로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고래섬에 있는 요새나 건물, 광장이 건축적이나 예술적으로 뛰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노예 상인들의 대저택과 노예의 허름한 방이 대조를 이루며 인간 착취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낭독 내용을 들으니까 저는 얼핏 영화 뿌리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도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다는 걸 고래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 원장님, 이외에도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는 세계 유산들로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비르켄아우 강제 수용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유산은 1979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니까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이 게르만 민족 우월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이라든지 나치 정권에 협조하지 않은 많은 정치인과 예술인 또 집시 같은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해서 이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이라든지 또 강제 노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착취를 통해서 우리를 네.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참상을 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물이나 시설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요. 박물관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참상들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 들어가는 정문에는 노동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많은 고통과 강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정부는 그런 것들을 감추고 숨기려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디까지 참혹해질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화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인데 참 사람 괴롭히는 거 보면 대륙이나 국가나 이렇게 얼마나 잔인한지 와 저는 이렇게 아우슈비츠까지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 와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 그 세계 유산 그러면 자연 유산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문화 유산도 역시 지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조 보고관님께서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비슷한 성격의 유산으로 일본에 있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평화기념관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종지부를 찍었던 사건이 이제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그 사건인데요. 그 처음에 그렇게 원자폭탄을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피해국으로서 이제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뼈대만 남은 건물이고요. 그래서 원자폭탄의 파괴적인 위력이라든가 그 피해에 대한 경고를 좀 일깨우기 위해서 등재된 세계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기억해야 할 아픈 역사도 일깨워주고 있다면 반면에 오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 인류가 이뤘을까 싶은 찬란한 찬란한 이런 문화유산도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강경화 원장님, 이런 찬란한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이걸 딱 집어서 뭐 하나만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세계유산이라는 것이 이제 인류가 보호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잘 보호해서 후대에 전승하는 게 주요한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은 또 어떻게 하면 유산을 잘 보호해서 후대에 잘 지켜서 물려주는 것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등재된 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왕조의 위엄이나 업적을 잘 보여주는 뭐 베르사유 궁전이라든지 네. 창덕궁 뭐 이런 큰 어떤 화려한 유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인류가 가진 어떤 창의적인 어떤 예술성을 잘 표현해 석굴암이라든지 네. 뭐 앙코르라든지 또 뭐 막고구리라든지 뭐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술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유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바르샤브 역사지구 같은 경우는 파괴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복원해서 네. 다시 되살려낸 그런 훌륭한 유적도 있습니다. 이런 유산들도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어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 인류에 미친 큰 어떤 문화 교류라든지 문명적인 어떤 의미를 본다면은 실크로드 같은 게 참 의미 있는 유산이지 않을까.
네,
동양과
네.
서양의 여러 가지 어떤 문화, 예술, 종교적 교류가 이루어졌던 그런 훌륭한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는 길이고요.
네.
이 구간은 현재 뭐 천산산맥에서 중국의 서한, 지금의 서한, 장안까지의 구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든지 더 멀리 나가면 서쪽으로는 콘스탄티노플, 로마까지 갈 수 있고요.
네.
동쪽으로는 우리 경주까지도 이제 길이
그렇죠.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연구가 이루어지면 더 훌륭한 그 실크로드의 어떤 큰 역사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찬란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말씀 나눠볼게요. 세계유산협약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세계유산의 분류와 함께 다양한 가치를 담은 여러 문화유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부 퀴즈 드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죠. 정미 씨.
네.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뉘는데요.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이나 유적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은 문화유산이라 하고 멸종위기에 동식물이 사는 곳이나 특이한 지형 등의 자연환경은 자연유산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봤던 아부신벨 신전과 고래섬, 그리고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어떤 유산에 속할까요? 강경환 원장님께서 복인해 주시겠습니다.
네, 1번 자연유산, 2번 문화유산입니다.
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수용소는 세계유산 중에서 어떤 유산일까요? 1번 자연유산, 2번 문화유산.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강경환, 조유진 공주의 왜 세계유산일까?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커피, 국어사전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야 될 텐데요. 3978번 쓰는 애청자가 신청해 주신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울림의 노래 회상 보내드릴게요. 아, 정말 오랜만에 3978님 덕분에 들어봤네요. 네. 산울림의 노래 회상 보내드렸어요.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강경환 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조유진 보고관과 함께 세계유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부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세계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나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아부신벨 신전, 고래섬,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중 어떤 유산일까요? 우리나라의 창덕궁이랑 남한상성도 이 유산으로 분류됩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자연유산, 2번 문화유산.
네,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 시간에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도 추천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눌와 출판사에서 펴낸 왜 세계유산일까,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나 원두커피,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 중에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는데요. 문화유산이든 뭐 자연유산이든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려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정한 등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그래요. 우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여섯 가지 등재 기준 가운데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저는 막 두세 가지인 줄 알았더니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한 그 보충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정미 씨가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예.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 기준 그 첫 번째는 네. 인간이 창의적 천재성으로 만들어낸 걸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 기준은 말 그대로 미학적 또는 기술적으로 대표적인 유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라시대 때 김대성 재상이 만든 석굴암이라든지 또 우리 호주에 가면 우리 시드니에서 볼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 아주 네.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또 인도에 가면 우리 그 무굴 제국의 샤잔 왕이 왕비를 위해 세운 영묘인 그 타지마할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1번 기준을 충족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여섯 가지 등재 기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기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또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교류하며 가치를 교환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유산이어야 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문화라는 게 어찌됐든 혼자서 그냥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여러 다양하고 다른 개체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발전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그 흔적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2번 기준을 만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실크로드 유산 같은 경우가 네. 동서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나타난 많은 흔적들을 이제 유산으로 등재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또 화성도 들 수가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 17세기, 18세기 세계에 이제 화포가 새로 발명이 되면서 그런 그 새로운 무기에 대응해서 뭐 성벽을 새로운 기법으로 쌓았다든가 네. 아니면 새로운 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축성 기법을 구현을 해낸 그런 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나 문명을 보여주는 독보적이고 특출한 그 증거가 되는 유산이어야 합니다.
예, 이 조항은 사라진 문명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예전의 문명 같은 경우라든지 또한 그뿐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문화적 전통까지 네.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적 요소도 많이 가미가 됐고 예를 들면 이제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네. 캄보디아의 앙코르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그 로벤섬 같은 경우도 네.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화유산 등재 기준 네 번째는요.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나 기술, 경관 등의 유형을 대표하는 탁월한 사례여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게 건물이 됐든 뭐 정원이 됐든 뭐 경관이 됐든 뭔가 하나의 특정한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묘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실 조상님을 기리는 사당의 유적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네. 그런 사당의 유형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독특하고 탁월한 사례라는 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묘를 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로마 제국의 국경 유산 같은 경우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던 네. 제국의 그 국경선을 형성했던 그 방벽들, 성벽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국경을 형성을 했던 한 사례로서 굉장히 탁월한 예를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또 쾰른 성당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에 가면 사실 어느 동네나 성당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고딕 성당들 중에서 굉장히 네. 독보적으로 그 고딕 성당의 여러 가지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낸 사례로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독일에 있는 쾰른 성당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다섯 번째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땅이나 물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산이어야 합니다.
네, 이거는 순수하게 자연적 현상이라든지 또는 네. 또 인간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작품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유산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개념이 유네스코의 또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이 1990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대표적인 유산은 필리핀에 있는 코르딜레라스 계단식 논이라든지 또 중국의 그 두장엔 수리 관계시설이 있습니다. 이건 춘추전국시대 이미 수천 년 전에 관계시설로 만들어놓은 그런 유산들이 대표적인 이 기준을 충족하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땅이나 물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유산도 역시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 지정이 될 수 있고 자 이제 끝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보편적 의의를 가진 사건이나 사상, 남아있는 전통, 중요한 예술이나 문학작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유산이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세계유산에서 무형적인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끌어온 등재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냥 사례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해인사 장경판전의 경우
네네.
사실 세계유산은 부동산 유산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소장된 8만 대장경판이 등재가 된 게 아니고
그렇다면서요?
예, 네. 대장경판이 들어있는 건물인 장경판전이 지금 네네.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사실 장경판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그 안에 있는 장경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 가치의 존립 자체가 사실
그렇죠?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연계된 뭔가 정신적인 가치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기준만 가지고도 이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홀로코스트라는 아주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여섯 가지 기준 중에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좀 다관왕 여섯 가지 기준 중 가장 많은 것을 이렇게 다 품고 있어서 통과된 문화유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52건 중에 저도 찾아봤는데
네.
이 세 다 되는 거는 세 개가 있더라고요. 세 건.
세 개나 세 건이 있어요.
세 건까지를 다 만족시키는
네,
것이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시대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여섯 개 기준을 다 충족시킨 유산이 등재된 해가 공교롭게도 다 똑같이 1987년이에요. 그래서
그날 좀 그 해에 좀
후회나
점수가 이게 세계유산 협약이 초기에는 훨씬 더 이 등재 기준을 적용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네.
더 유연하기도 했고 조금 더 이제 쉽게 가는 경향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 인기가 많아지면 조금 더 이제 좀 엄격하게 그리고 조금 더 학술적으로 이제 등재 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산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세 건이 하나는 중국에 있는 막고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역시 중국에 있는 태산. 예.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니스가
네.
이렇게 여섯 개 문화유산의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세계유산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려면 필요한 등재 기준 여섯 가지를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기준은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문화유산에 비해서 훨씬 사실 등재가 까다롭고 전체적인 유산의 개수를 보더라도 한 20% 정도가 자연유산, 나머지 80%가 문화유산 정도 됩니다.
네.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자연미가 뛰어나고 최상의 자연현상을 지닌 유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상의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뭐 산이 가장 높다든지 강이 가장 길다라든지 또는 뭐 동굴이 가장 길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상당히 이것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미 등재된 유산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등재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유산으로는 뭐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같은 게
네네.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으로는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달 등 지구의 역사를 지질학적으로 잘 입증한 유산이어야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고생물 화석이라든지 빙하나 화선, 카스트 지형 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하롱베이라든지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것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으로는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의 진화나 발전을 보여주는 유산이 하나의 기준인데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의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든지 콩고의 살롱가 국립공원 같은 것들이 이 기준에 해당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비롯해서 다양한 종의 생물이 살고 있어 보존이 필요한 자연 서식지가 또 하나의 기준인데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중국 쓰촨에 있는 자이언트 팬다 보호구역이라든지
네.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에서 대보초 이런 것들이 이 기준을 해당하는 유산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 기준에 자연 세계 자연 유산 등재 기준에 적합한 주라기 공원을 밀고 오신 분은 안 들어가야 되라고 해석하니 사실 이렇게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도 꼽힐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두 분 전문가이시니까 이렇게 곳곳에 다녀보셨을 텐데 뭐 돌아다니다 보면 와 여기는 꼭 밀어야지 이렇게 생각 싶은 데 있지 않으세요? 자연유산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아름다웠고 인상적이었는지 원장님
아, 뭐 많이 가보질 않아서 참 저도 책은 썼습니다만. 예, 예.
책으로.
책으로.
예, 책으로 공부할... 책으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아, 실제 네네. 가본 곳은 많지 않고요. 예. 호주에서 제가 세계유산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케언즈라는 곳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 가까운 곳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대포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불행히도 회의에만 참석하다 보니 가까워도 가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고요. 아, 네. 제가 가본 곳 중에는 베트남의 할롱베이를 2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예. 하롱베이가 가지고 있는 그 카스트 지형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하롱이라는 말 자체가 용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그런 의미고요. 전설에 의하면은 용이 뱉어놓은 보석과 옥이 섬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롱베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아름다움이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주 보고관님께서는 어디?
저도 주로 정책이나 제도
회의에만 이쪽이어서, 참석을 하셨군요.
예, 세계유산 위원회 회의는 굉장히 많이 갔는데 네. 의외로 또 이렇게 유산을 많이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굳이 이제 꼽자면 사실 일을 하기 전에 갔던 곳인데 예. 아프리카 케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 그렇게 아름답다면서요.
예, 마운트 케냐 국립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아프리카의 대초원이라든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들을 봤을 때 아 정말로 아 이래서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매료가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자기 고향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와서 이제 살고 여기에 이제 천 이렇게 정착을 하는구나 싶은 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거랑 여행이랑은 다르.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다녀본 것 같은데요. 저는 캐나디안 로키가 정말 좋았었거든요. 자스퍼 맨프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들러보셨으면 하는 그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세계 문화유산에 이어서 자연유산의 등재 기준은 어떤지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어요. 하지만 뭐 지정된 이후에 관리와 보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유산이 처음으로 지정된 1978년 이후에 그래서 위기에 처한 세계유산들이 적지 않지요. 원장님.
예. 세계유산이 등재가 어떻게 보면 각 국가별로는 그 문화적 또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내세우고 또 관광이라든지 경제적 수입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또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또 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 압력이라든지 또 자연재해 화산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에 처한 유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바미안 유적 같은 경우는 반달리즘으로 해서 파괴가 되어서 위험유산이 됐고요. 쾰른 대성당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위험유산이 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었지만 취소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책에서도 보면 지도에 이렇게 줄이 쭉쭉 그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좀 아쉽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입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무슨 사연 때문에 삭제됐나요?
네. 독일 드레스덴에 가보시면은 드레스덴 시내 한가운데를 지금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이 이렇게 가로지르듯이 엘베 강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베 강 변에 뭐 18세기, 19세기에 그 낭만주의 건축물들이 쫙 들어서 있어서 그 역사도심 지구가 애초에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도시의 남과 북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굉장히 모자랐어요. 이미 있는 다리들은 굉장히 100년 이상 된 다리들이라서 교통 그 순환에 굉장히 부적합하기도 했고 네.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함이 있어서 사실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이전부터도 엘베 강을 이제 건널 수 있는 새로운 다리를 좀 신축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번번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필이면은 세계유산이 등재되고 난 다음부터 이게 가시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됐었던 네.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사가 시작되고 났더니 이제 세계유산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막상 등재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작이 되니까 보존론자들하고 개발론자들하고 굉장히 많이 대립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다리가 과연 이 경관적인 요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또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고 사실 좀 강하게 뭐 터널을 대신 뚫는다든가 다른 쪽에다가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권유를 했었는데 드레스덴 시민들은 사실 주민투표까지 강행을 하면서 네. 다리 건설을 지지를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게 강대강으로 너무 맞서다 보니까 중간에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사실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 다리 건설을 채택을 하면서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계유산 그럼 삭제라는 이제 최후의 좀 조치를 취하게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독일의 드레스덴 엘베 계곡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은 개발과 또 자연을 보존하고 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문제가 이렇게 상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좀 크게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가 됐는데 아 정말 그 다리가 너무 거대하고 흉물스럽구나 하는 걸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덴 엘베 계곡은 독일 정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세계유산에서 삭제된 경우라면은요.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은 오만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된 경우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었을지 남정미 씨의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오만의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은 멸종 위기에 있는 아라비아 영양이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곳입니다. 계절에 따라 안개가 끼는 사막지역이라는 독특한 서식 환경 덕분에 자생식물도 여러 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1994년 다양한 생물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세계유산이 되었죠. 하지만 등재 이후로도 보호관리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동물들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1999년에 아라비아 영양은 암컷이 겨우 13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이 세계유산에서 삭제된 데는 다른 이유가 더 컸습니다. 오만 정부는 보호구역 내에 석유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개발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90%나 줄여서 영양들이 살 수 있는 구역을 최소화했고 나머지 공간에 석유 공장도 세웠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새로운 항구를 건설했고 해안가에 고급 호텔들을 짓는 계획을 세웠죠. 급기야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의 면적을 줄일 수 없다면 차라리 세계유산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2007년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은 세계유산 목록에서 최초로 삭제되는 유산이 됩니다. 오만에 아직 아라비아 영양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 인류가 아라비아 영양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궁금해요. 우리 인류가 아라비아 영양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오만 정부는 영양보다는 석유를 선택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강경환, 조유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아라비아 영양 보호구역이 왜 세계유산에서 삭제됐는지 정민 씨가 이렇게 낭독으로 들려줬어요.
네, 아 저도 근데 이걸 읽으면서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독일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읽으면서 좀 그 반대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이제 또 한 회의를 하고 얘기를 네. 들어보고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멸종될 위기까지 있다고 그러고 그 사진 보세요. 맞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물도
늘씬늘씬하고. 그렇죠.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환경 보존의 원리를 또다시 앞지르는 것인가? 저는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 세계유산협약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표라면은 유산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 네. 예. 보호관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드레스덴 경우에는 네. 그 건 때문에 상당히 다른 논의들이 많이 시작됐어요. 과연 유산을 보존하는 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라든가 정말 일상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일까?
네.
지역 주민을 무시하면서까지 유산을 보호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실 유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서 전문가들이 들어가가지고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어서 보존 방법을 찾자라고 좀 많이 이제 방향을 좀 수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오만 사례에서 보이듯이 사실 유산을 등재하는 것보다 삭제하는 것에 세계유산위원회는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 올라와 있지 않으면 세계유산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유산의 보존 방향이라든가 정책에 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궁극적인 목표는 보존을 위한 것인데 그 보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조차도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삭제보다는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보존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했지만 복원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벽돌 한 장까지도 라는 주제로 이렇게 써놓으셨던데 폴란드의 바르샤바 역사지구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바르샤바를 시민들이 다시 세운 것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강경원 원장님도 심쿵심쿵 하셨나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때 네. 폴란드 바르샤바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네.
다시 그 도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돼서 수도를 크라코프 예전에 그 옛 도시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시 정부에서 전체적인 바르샤바의 역사지역을 다시 복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시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나 도면이나 사진이나 모든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시민들이 합심해서 복원을 해서 폴란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 도시를 다시 회복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롭게 재건된 도시로서는 아마 최초로 세계유산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유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부 끝질문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복원을 한 사례를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훼손된 걸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유산도 있다고요?
예, 복원은 항상 여러 가지 논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 복원 자체는 원래 가지고 있던 재료나 형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네.
논쟁들이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이루어졌고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원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서 보존하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국제적인 규범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그런 원칙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바미안 유적 같은 경우도 이제 탈레반들에 의해서 파괴가 됐습니다만 그 불상을 다시 복원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새롭게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레이저라든지 그런 어떤 첨단 기법을 통해서 형상을 이미지화할 것인지
네.
아니면 그대로 잘 현재 모습을 놔둠으로써의 어떤 그 파괴의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지
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아마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국립무형유산원의 강경환 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조유진 보고관과 함께 세계유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12가지 세계유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눌 거예요. 정미 씨,
네.
1부 퀴즈 정답이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자연유산이 아니라 2번 문화유산이었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 보내드리면서 1부는 마무리하고요. 강경환 원장, 조유진 보고관과 함께 2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